몇 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홀과 노먼. 둘은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낚시를 하러 가는데요. 노먼은 동생 홀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동생은 자기의 방법을 그림자 던지기라고 불렀다. 줄을 수면에 길게 들이우는 무지개송화 유인법이었다. 그동안 동생은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알았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미국에서 개봉한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영어로는 A River Runs Through It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는데요. 장로교 목사 가정의 두 아들이 미국 몬태나주의 자연을 배경으로 낚시를 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삶에 관한 성찰을 담아낸 영화인데요. 크레이그 셰퍼, 브래드 피트, 톰 스커릿, 브렌다 블레신, 에밀리 로이드 등이 출연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세기) 초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의 교회 목사인 존 맥클레인은 교회와 집안에서 원칙을 중시하고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아버지이자 목회자입니다. 가정은 화목했지만 아이들에게는 절제도 필요했죠.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낚시를 즐기던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플라이피싱을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플라이피싱은 플라이라고 부르는 곤충 모양의 인조미끼를 이용한 낚시를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노먼과 폴. 노먼은 아버지를 닮아 모범적이고 사려 깊은 청년으로, 그리고 폴은 활달하고 거침없는 매력으로 어디를 가든 눈에 띄었죠. 금주법과 인종차별이 있던 당시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폴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공공연히 술을 마시거나 인디언 출신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낚시도 아버지의 방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방식의 플라이 낚시를 해냅니다. 여러 면에서 개성이 두드러지는 동생 폴이 형 노먼은 부러우면서도 불안하기만 한데요. 형 노먼은 사랑하는 여인과 미래를 약속하고, 세 부자가 오랜만에 낚시를 함께하며 대열을 낚는 등 행복이 정점에 달하던 순간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마크 이샴의 흐르는 강물처럼이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전 시카고 대학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1976년에 출판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노먼이 홀로 낚시를 하며 지난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영화가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내레이션, 그러니까 해설은 레드포드 감독이 직접 맡았습니다. 베스트셀러인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린 도서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977년 출판업계 최고 권위의 상인 퓰리처상 후보로 올랐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미국 동부의 여러 출판사로부터 출간을 거절당하고 결국에는 작가가 몸담았던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펴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출간 직후 단번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그때 이후 꾸준한 명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문학의 걸작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Down the Alley, 골목을 따라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는 브래드 피트, 크레이그 셰퍼가 주인공 형제로, 톰 스커리시 아버지 역을 맡았고요. 어린 노먼 역으로 조셉 고든 레빗이 출연했습니다. 연출을 맡은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은 1935년 미국에서 태어나 1962년 영화 월 헌트로 데뷔했는데요. 미국 서부 유타주에서 열리는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한 국제영화제, 썬댄스 영화제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1969년 출연한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로 명성을 얻기 시작했고요. 1973년 작품 스팅으로 오스카상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1980년 감독 데뷔작인 보통 사람들로 오스카 감독상과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았고요. 2002년에는 오스카 평생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자유분방한 동생 폴 역할의 브래드 피트는 1963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1989년 영화 폭력교실로 데뷔했습니다. 브래드 피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91년 작품이죠. 델마와 루이스로 주목을 끌었는데요. 모든 여성의 판타지 속의 연인이 된 브래드 피트는 이후 흐르는 강물처럼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가을의 전설 등에 출연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은 브래드 피트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의 연기로도 꽤 좋은 평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오션스 11 시리즈,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트로이, 파이트클럽 7 등이 있습니다. 2013년 브래드 피트가 출연하고 제작에 참여한 영화 노예 12년이 2014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2020년에는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침착한 형 노먼 역할의 크레이그 셰퍼 역시 미국 배우입니다. 그는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뉴욕 전철역에서 신문을 팔고 대리석 계단 아래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데요. 1983년 텔레비전 연속극 더 햄튼스에서 이안 헤이든 역할로 잠깐 나왔고요. 이후 1993년 트레비의 실종, 1994년 슬립 위드 미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2003년부터 TV 시리즈 원 트리 힐에서 키스 스콧 역할을 오래 맡기도 했죠. 음악 듣고 옵니다. A Summer of Lumber and Fishing, 럼버와 낚시의 여름. 이어서 Three Fishermen, 세 명의 어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미국 몬태나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미국 몬태나주는 북서부에 있는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키 산맥이 지나가는 주의 하나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면적 면에서 네 번째로 큰 주인데요. 몬태나는 산이라는 뜻으로 몬태나주에는 산도 많고 강도 많습니다. 주 어딜 가나 영화 속 장면처럼 수려한 자연환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몬태나는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지내기 좋다고 합니다. 건조한 지역이어서 그늘만 들어가도 시원하고요.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몬태나주는 금, 구리 같은 광물이나 보석이 많아서 Gem State, 보석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늘이 푸르고 맑으면서 사람은 적고 건물은 없기 때문에 큰 하늘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고 하죠. 또 사람이 귀하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친절한 주로 꼽혔고요. 사람이 적은 대신 곰, 들소, 사슴 같은 야생동물을 흔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에서 곰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배우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A Four Count Rhythm, 네 박자 리듬. 이어서 Rugged Cross, 험한 십자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66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은 영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자연의 영상미로 1993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색상, 음악상 등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촬영상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을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나중에 몰입해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마지막에 동생의 낚시와 아버지의 설교, 주인공이 다시 낚시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 한 구석을 먹먹하게 만든다. 말 그대로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영화다. 브래드 피트는 정말 잘 어울리는 배역을 맡아서 인상적이었다. 영화 한편으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 명작이 주는 감동이 있다. 몬테나주에 한번 가보고 싶다. 생애 사랑했던 추억의 나날들을 흐르는 강물처럼 하나로 녹아들게 하는 영화다. 감동이 밀려오는 소리 없이 강한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작가 노먼 맥클레인이 몬테나에서 자란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훌륭한 영화 촬영 기법과 진지하고도 마음을 다한 연기가 합쳐진 감동이 넘치는 드라마다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흐르는 강물처럼 이 영화는 낚시 영화인 만큼 관객을 흐르는 강물로 빨려들게 만든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제시 앤 노먼, 제시와 노먼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관객들은 이 영화가 낚시를 통해 삶의 철학과 자신만의 리듬을 배우고 즐기면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낚시를 하며 대화하는 훈훈한 장면들이 정겹다고 말하는데요. 아버지는 어린 노먼과 폴에게 플라이 낚시를 예술의 형태로 가르쳐 주십니다. 기억해라, 낚시란 말이야 10시 방향과 오후 2시 방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4박자 리듬이야.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도박에 빠진 폴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는데요. 아버지인 맥클레인 목사는 영화가 끝날 무렵 예배 도중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이번엔 흐르는 강물처럼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노먼에게 글쓰기를 시키죠. 글의 내용을 줄였지만 거기서 다시 반으로 줄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또 줄이고 난 뒤 결국 해내고 나서 됐다 하는 합격을 받는데요. 글을 쓰던 종이를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낚싯대를 들고 동생 폴과 함께 강가로 뛰어가는 장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늘 아버지와 노먼, 폴이 낚시를 하는 강에서 어느 날 형 노먼은 자유자재로 낚시하는 폴을 발견하는데요. 아버지의 가르침에서 더 나아가 폴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플라이 낚시를 하는 모습, 많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영화 장면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In the Headlight of the Canyon. 협곡의 어스름 속에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인생은 예술품이 아니고 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런 명대사를 가득 남긴 평화로워 보이지만 아픔과 사랑이 공존했던 한 가족의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담은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중에서 Haunted by Waters, 물에 사로잡히다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아온 아들, 기분 좋은 표정으로 아빠에게 성적표를 내밀었고요. 이를 본 아빠, 와, 우리 아들 잘했어. 정말 멋지다. 라며 칭찬을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부끄러운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아빠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칭찬은 다시 내 손으로 곱게 떨어지도록 던져올린 공 같다고 해요. 내 손으로 다시 돌아올 수많은 칭찬의 공 기대하면서 오늘부터 그 공 한번 시원하게 던져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이 시간 DJ 심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오늘 첫 곡으로는 숀 캐시디의 다두 런런 들으셨어요. 계속 나오는 그런 후렴구죠. 다두 런런. 이 곡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후렴구인데요. 특별한 뜻은 없어요. 이 노래를 처음 만들 때 작곡가가 나중에 이런 자리에는 가사를 넣어야겠다 하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뭐 우리가 이렇게 흥얼거리듯 다두런런 하면서 흥얼거렸던 그 소리였는데요. 나중에 가사를 붙이다 보니까 이 소리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가사를 다두런런으로 붙였다고 해요. 첫눈에 반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가사에 보면 월요일 어느 날 우연히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멈춰버렸다. 이런 가사의 노래거든요. 다두 런런. 오늘 그 시절 그 노래 첫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껌이 있어요. 알록달록 색깔도 예쁘고요. 맛도 향긋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껌. 바로 풍선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영어로는 버블껌이라고 불러요. 방금 들으신 다두런런 같이 흥겨운 멜로디가 특징인 음악을 이 버블껌 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버블껌 팝은요. 코드 진행이 단순해서 멜로디를 기억하기 쉽게 돼 있어요. 또 춤추기에 적당한 리듬을 가진 밝은 느낌의 곡이라서 대부분 그 가사들이 남녀 사이의 연애 이야기 아니면 사랑할 때 느끼는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많아요. 밝은 느낌에 어울리도록 중간중간 박수 소리가 들어갈 때도 많고요. 그런 버블건 팝 느낌이 잘 살아있는 곡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가 부릅니다. 앨리스 롱. 타미 보이스와 바비 하트가 부른 앨리스 롱 들으셨어요. 너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요. 그래서 부제목이 You are still my favorite girlfriend라고 붙여져 있어요. 이 노래를 부른 타미 보이스와 이 바비 하트는 1959년에 서로 처음 만나게 돼서 1965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해오게 되는데요. 1967년부터 이 그룹을 결성해서 타미 보이스 앤 바비 하트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방금 들으신 앨리스 롱은 1969년 그들의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어요.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이 흥겹고 신나는 느낌의 버블검 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미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버블검 팝. 이 팝은요, 처음에는 10대 청소년들을 겨냥해서 만든 음악 장르였어요. 하지만 이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 장르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후 디스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만큼 그 흥겨움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버블검 팝의 대표 주자 하면 더 몽키스, 아치스 이런 그룹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그룹의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바비 셔먼의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가수이면서 또 배우, 또 작곡가로 팔방미인이라고 불렸던 바비 셜먼은 특히 19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에 10대들 사이에서는 여기서 우상이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우상, 10대 가수를 아이돌 가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시대 미국 아이돌 가수였던 셜먼. 고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이 남달라서 16개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셜먼은요.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3년 뒤에 1964년부터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게 됐고 또 1968년에는 영화배우로도 미국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만나게 된 바로 이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텐데요. 꼬마 아가씨 내 세계로 들어오세요.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세요. 하는 가사의 Little Woman이라는 곡이거든요. 각종 음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고 또 미국을 넘어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됐던 그런 곡입니다. 바비 셔먼의 리틀 우먼이었습니다. 오늘 버블껌 팝으로 함께했던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도 오늘 못다 나눈 이야기들 계속 이어갈게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 작가이자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행복이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잘 보이던 눈이지만 드높은 파란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 순간 볼 수 있다는 것에도 감사해지면서 행복해집니다. 사소한 행복들 많이 찾아내시길 바라면서 그 시절 그 노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2월은 미국의 흑인 역사의 달입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역사와 그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 기념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이며 과학자, 의사, 대학 교수로 아프리카계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메이 제미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We have meaning to start. Two, one, solid rocket ignition and liftoff. Liftoff of Endeavour on America's 50th space shuttle.
1992년 9월 12일,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왕복선 인데보호가 발사됩니다. 이번 왕복선 비행에는 최초로 부부 우주인이 함께 참가하고 첫 일본인 우주인도 포함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것은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의 탑승입니다. 바로 메이 제미슨입니다.
7일이 넘는 우주여행에서 메이 제미슨은 다른 우주인들과 함께 물질과 생명과학에 관련된 40여 가지의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And May, Jerry requested if you've got time to get a 35mm shot of that bag.
Oh, tell Jerry I have lots of 35mm shots of this bag. 메이 캐롤 제미슨은 1956년 10월 17일 알라바마주 디케이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아버지에게서 난 3남매 중에 막내였습니다.
어렸을 적 제미슨 가족은 일리노이주 시카고로 이사했습니다. 제미슨은 춤추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아한 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어린 제미슨은 틈만 나면 도서관에 가서 과학과 천문학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학교에 유명한 흑인 발명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준 선생님들이 있었던 것도 행운이었습니다.
제미슨은 늘 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을 상상했다고 말합니다.
Growing up in the 1960s on the south side of Chicago. And I would stare up at the stars, always imagine that I would go there.
제미슨은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미국의 달 탐험 계획, 아폴로 계획도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미슨은 항상 여성 우주인이 없다는 게 불만이었습니다.
인기 있는 텔레비전 우주 과학 드라마 스타트렉도 제미슨이 즐겨보는 프로였습니다.
Star Trek 6. 제미슨은 1973년 시카고의 모건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6살에 캘리포니아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활달하고 적극적인 제미슨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한편 흑인 학생 연맹 회장을 맡는 등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춤을 좋아한 그는 흑인 학생들의 경험을 나타내는 그늘 밖으로라는 무용극도 제작 공연했습니다.
제미슨은 1977년 화공학과 흑인 예술 복수 전공으로 스탠포드를 졸업했습니다. 다음에는 뉴욕의 명문 코넬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동안 제미슨은 태국에 있는 캄보디아 난민 캠프에 가서 봉사도 하고 쿠바로 가서 미국 의대생 협회를 연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제미슨은 1981년 코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제미슨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거쳐 일반 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는 셀리 라이드가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돼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제미슨 박사는 환자 보는 것을 그만두고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우주인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존슨 우주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Picked up the phone. I called down to Johnson Space Center. I said I would like an application to be an astronaut. They didn't laugh.
무작정 우주인 지원서를 내고 싶다고 하자 우주센터 직원은 약간은 황당하기도 해 웃기만 했다고 제미슨은 당시를 회고합니다. 제미슨은 아랑곳하지 않고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86년에는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항공우주국은 당분간 지원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미슨은 30세를 막 넘긴 1987년에 다시 원서를 냈습니다. 제미슨은 2,000명의 응시자들 중에 최종 합격자 15명에 뽑혔습니다. 제미슨은 항공우주국에서 훈련을 받고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와 왕복선 실험실에서 철저한 실습을 받았습니다.
사진 촬영에서부터 지리학, 각종 시스템의 이해,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스쿠버 다이빙, 비행기술 등 우주인이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워야 했다고 제미슨 박사는 말합니다. 제미슨은 특수 비행 요원으로 1989년 9월 28일 STS-47 비행 계획에 배치됐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92년 9월 12일 드디어 제미슨을 포함한 7명의 우주인들은 왕복선 인데버호를 타고 지구 궤도로 날아갔습니다. 흑인 여성 최초의 우주 여행 소식은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왕복선은 개구리와 그 알, 곰팡이, 씨앗, 파리 등도 싣고 갔습니다.
제미슨은 우주를 나르면서 자신과 지구 그리고 우주는 서로 연결돼 있는 존재라는 점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We're in space. This Earth is part of that universe. That was my grand connection. And then I looked down and I saw Chicago. I thought about the little girl who had.
또한 지구 궤도에서 미국 시카고를 내려다보며 우주인이 되기를 꿈꾸었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인데버 팀은 지구를 127번 돌면서 두 팀으로 나뉘어 쉬지 않고 생물학, 물리학, 무중력 상태에서의 인간의 건강, 배아의 변화 등 각종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Houston Endeavor, we have wheel stop.
Roger, wheel stop. Endeavor, congratulations on a highly successful and historic mission.
인데버는 190시간 30여 분의 비행을 마치고 1992년 9월 20일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왕복선 비행을 마친 제미슨 박사는 6년 만에 우주국을 떠났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자신의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교육과 사회를 위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학, 기술, 사회개혁을 증진하는 자문회사를 설립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소도 운영했습니다. 그는 명문 다트머스 대학과 코넬 대학교 교수로도 일했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의 학생들을 위한 국제 우주 캠프도 개설했습니다. 2001년에는 첫 저서 바람은 어디로 가는가를 펴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는 저서입니다.
제미슨 박사는 미국 첨단 국방연구국에서 100년간의 혹성 탐사선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이내 인간이 또 다른 혹성으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100-year starship is about making sure we have the capabilities for human interstellar flight in 100 years.
제미슨 박사는 이 프로젝트가 발사일 결정이나 우주선 또는 로켓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100년 후에 탐사를 가능하게 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제미슨 박사는 텔레비전 배우로도 등장했습니다. 우주과학 드라마 스타트렉의 배우 르바 버튼은 제미슨이 그 연속극의 열렬한 팬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녀에게 출연을 제의했습니다. 제미슨은 스타트렉 다음 세대라는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진짜 우주인이 처음 배우로 연기를 한 것입니다. 제미슨은 이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회편에서 팔머 부관으로 나왔습니다.
The next transport window opens in 42 seconds.
How long will we have, Lieutenant?
36 minutes, sir.
과학과 예술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하는 제미슨 박사는 무용 연구소도 갖고 있으면서 현대 재즈와 아프리카 댄스를 주제로 한 여러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원입니다.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 미 의학협회 명예의 전당, 텍사스 과학 명예의 전당 등에도 헌정됐습니다. 여러 가지 영예 훈장도 받았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과학 교사,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슨 박사는 인간의 아이디어야말로 잠재적인 에너지이지만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They're wonderful ideas, but nothing will happen until you take that potential.
다재다능하고 쉬지 않는 열정으로 과학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여성 우주인 메이 제미슨 박사. 그는 흑인 역사의 달에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성공적인 여성의 표본입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인으로 젊은이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메이 제미슨 박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02-205-9942-9942-9942-205-9942-9942-205-205-9942-9942-205-205-9942-9942-205-205-9942-9942-205-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9942-205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